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매년 맞는 감사절이지만 한 해 한 해가 특별하지요. 2025년의 추수감사절은 오늘밖에 없거든요. 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쉬운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에서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살다가 오늘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그렇고 또 목요일날 온 가족이 모일 땡스기빙 데이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감사한 스토리를 많이 나누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을 공부했습니다. 나병, 겉모습이 아주 추하게 변하는 그런 못된 질병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앞에 파워포인트에 띄워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추해서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추해지는 그런 질병이죠. 그러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으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추하고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요청한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저도 예수님의 손이 제 몸에, 제 마음에, 제 삶에 임하기를, 그리고 임해서 만져주시기를 전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젊지만 저도 조금씩 삐걱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전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의 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니까 전보다 그 아픈 곳에 더 오랫동안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편치 않으신 권사님들께 예수님의 손이 머물기를 한 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맹인? 이제 요즘은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경 말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말이 기니까 통상 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선은 이스라엘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율법이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이 여리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인디아나는 굉장히 산골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를 집회를 갔다 오다가 제 불만 있는 겁니다. 제 차만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제 헤드라이트를 딱 꺼본 적이 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정말 0.1초도 안 돼서 동시에 바로 켜야 했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맹인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는데 두 눈을 갖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의미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눈을 뜬 소경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영적 무지가 훨씬 심각하죠. 진짜 맹인은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또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세상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잡을 얻기도 어렵겠죠. 평생을 사람들이 보태주는 그 동전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동전이 뚝 떨어지는 소리,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힘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안 보실 리가 없죠. 그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요. 1절과 2절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깁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참 소경을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례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방 신전에 가면 잘못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 우상을 섬기면 잘못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방 신전에 가고 우상에 갔다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부모가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아이가 불구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주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평생 동안 죄책감에 사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아이가 태어났겠느냐. 아마 세상 모든 부모는 아이를 가졌을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가끔씩 잘못된 아이들이 태어나곤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평생 부담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잘못되는 것도 힘들지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면 이 부모로서 갖는 후회와 죄책감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 아픔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이죠. 부모인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랬다. 그건 죄의 결과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두 번 그 마음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또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뭘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그것도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너무 쉽게 너무 강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을 앞에 놓고 누구의 죄로 이렇게 태어났냐고 묻는 제자들과 똑같은 언행이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너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단정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두고 손가락질하거나 깨소금 마시라고 좋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소경은 더욱 기가 죽었겠죠. 지금 소경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럼 이런 무례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돈이나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할 차례가 되었어요.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주 놀라운 답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니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혁신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2000년에 사셨던 혁신가였음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죄책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서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병을 걸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로병사를 다 겪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서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두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 죄값을 받았다라고 행여나 말한 적이 있다면,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엉뚱한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을 듣는 소경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평생 갖고 있던 죄책감, 열등감, 절망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저절로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지금 자기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고 싶었을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말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어요. 아,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침에 약효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벌레에 물리면 침 묻혀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을 사용하셨다. 그 당시에 의학을 인정하셨다. 그럼 우리도 아프면 의사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연상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정성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몇 번을 만드셨다 부시고 몇 번을 만드셨다 부시고 아담의 모습을 정말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 생명의 창조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진흙을 빚으셨을 겁니다. 흙을 빚으시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정성껏 빚으신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대충 발라주셨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세상의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보다 정성껏 소경의 눈에 진흙을 예수님은 발라주셨을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터치이지요. 소경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 그를 사로잡았고 예수님 진흙을 발라주실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경은 죄책감에 사여서 평생을 빌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죄책감, 열등감, 절망이 보이지 않는 눈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활동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 한 군데 모여있는 그 지점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했고 그곳에 생명을 품은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인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아유, 거기서 눈 떠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흙을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씻으시래요. 시시한 얘기잖아요. 소경은 진흙이 눈에 발린 채로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이 지점이 소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소경은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순간에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고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볼 건 없어요. 사람들의 눈길도 필요 없어요.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짧은 구절에 소경의 행동이 다 들어있어요. 생각이나 말에 그치지 않고 움직이는 행동을 뜻하는 동사가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가서, go, 씻고, wash, 밝은 눈으로, seeing,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왔더라, come back. 믿음은 아는 것을 또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신앙은요, 움직이는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경을 두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힘든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책감에 쌓이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늘의 힘이 임할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치유의 손길이죠. 회복의 손길이죠. 지난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던 예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올 한해 우리를 터치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손을 잡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지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우리 손을 꼭 잡아주었던 누군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우리 손을 꼭 잡아준 그 누군가의 손이 있어요.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손길 아니었을까요? 그 손길에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겁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정성껏 잡아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